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자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그 탈북자 할머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 이름을 들은 그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한국인에게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예수가 아직도 살아있소. 그 할머니는 북녘당에서 8.15 해방과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공산당에 의해서 예배당들이 파괴되고 기독교인들이 끌려가서 처형당하는 것을 당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어린 마음에 예배당들이 파괴되고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할 때 기독교인들이 믿던 예수도 함께 죽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느닷없이 죽은 줄 알았던 예수의 이름을 들었으니 그때 그 예수가 아직 살아있느냐고 되물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아직도 살아계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위로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아크로폴리스의 신전들이 그리고 아래로는 아고라 주위의 온갖 신전들이 내려다 보이는 아레오바구에서 바울이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행한 설교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고작 인간이 손으로 지은 건축물 속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인간에 의해 피조되고 인간이 손으로 바치는 것들로 자기 부족함을 채우는 우상들과는 달리 자기 충분성을 지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에 부족함이 있으시기는커녕 도리어 인간들에게 생명과 호흡,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나오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고 언제나 인간 곁에 계시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려고만 하면 도처에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와 주시고 인간과 함께 해 주시기에 인간들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소생답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치러야 할 죄의 값인 죽음의 형벌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치르게 하시고 죄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음 한가운데에서 영원히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하나님 당신이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천하 만방에 확증시키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구원 얻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경배해온 그 신이 누군지 자신이 직접 가르쳐 주겠다면서 설교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 시작한 바울의 설교는 방금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끝을 맺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속죄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모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인을 반드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상충하지 않고 동시에 온전히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설교가 끝났을 때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바울을 아래 오박으로 끌고 갔던 아테네 철학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었는지는 본문 32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의 설교가 죽은 자의 부활,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히 끝나버리자 어떤 철학자들은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조롱하다는 동사가 헬라어 원문에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단 한 번 바울을 조롱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한동안 계속 바울을 비웃었다는 말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영혼 불멸 사상을 지니고 있었지만 영은 선하고 인간의 육체는 악하다는 이원론에 빠져 있었기에 악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나 이유를 느끼지 못했던 그들로서는 죽은 자의 부활로 설교를 끝낸 바울에 대해서 한동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바울에게 바울이 전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듣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33절입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그리고 바울은 아레오바고를 떠나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으로서 우상의 도시 아테네에서 바울의 모든 사역이 끝나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34절의 증언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의 설교가 끝나자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하며 믿었습니다. 우리말 가까이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콜라오는 아교를 뜻하는 헬라어 콜라에서 파생된 동사로서 아교로 붙이다, 확실하게 붙이다, 밀착하다, 함께 묶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몇 사람이 바울에게 그렇게 밀착해서 믿었다는 것은 바울 개인을 우상시했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심 없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몇 사람들 가운데에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여성 다말이 두 사람뿐입니다. 아레오바고는 오래도록 재판 장소로 사용되면서 법정을 의미하기도 했다고 5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아래 오바고 관리라고 증언하고 있는 디오누시오는 2000년 전 당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아테네 재판위원회 위원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마리는 여성이라는 것 이외에 본문이 다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모두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경에는 그 간수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또 바울이 아테네에 이르기 전에 거쳤던 데살로니카와 베뢰아에서 적지 않은 귀 부인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했지만 그 귀 부인들 가운데에도 어느 한 여인도 성경에는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테네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했던 다말이라는 여성만은 그 이름이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다말이라는 여성 역시도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처럼 당시 아테네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든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여성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아테네를 방문한 바울의 전도로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아테네에서만은 큰 무리의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몇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전도는 실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실패의 증거로는 바울의 전도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의 숫자가 극소수이고 바울의 방문으로 아테네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이 없고 이 이후에 3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다시 발칸 반도를 찾아가긴 했지만 아테네는 재방문하지 않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 서신 가운데에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는 없다는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테네 전도에서 실패한 이유는 바울이 아테네의 철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철학적으로 전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앞세워야 하는데 바울은 아테네의 철학자들을 만나서 자신의 철학적인 지식을 과시하려고 복음을 철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려다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바울은 참담한 심정을 안고 아테네를 출발해서 다음 행선지로 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전도가 실패로 끝났다는 많은 학자들의 책을 읽고 저 역시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만은 전도에 실패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목회 현장에서 살면서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도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도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의 소수이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바울의 전도가 실패했다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가치를 단지 물량적인 수치만으로 판단하는 그야말로 비복음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바울은 아테네에 겨우 며칠밖에 머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에 비한다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애 기간은 3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얻으셨던 제자는 고작 12명, 그나마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겨우 11명의 제자밖에 얻지 못한 예수님은 실패한 구원자라는 말입니까?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성경은 아테네에서 바울의 전도로 디오누시오, 다마리와 같은 몇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수가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살라미, 바보, 버가를 방문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는 그 도시들을 재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낸 적도 없었습니다. 기회를 다시 얻지 못했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런 도시에서 전도에 실패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아테네를 재방문하지 못했고 아테네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지 못한 것이 아테네에서 바울 전도의 실패를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는 주장 역시 성경적인 주장일 수는 없습니다. 또 과학자들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문학가들은 성경을 문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에게는 성경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주고 문학가들에게는 성경을 문학적으로 해석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전도 방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의 매사를 철학적으로만 풀이하려는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철학적으로 설명해 준 것은 그가 얼마나 탁월한 전도자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아테네에서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얻지 못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서도 겨우 몇 명만 복음을 영접했기에 바울이 아테네 전도에서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전도를 머릿속 이론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이지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자기 삶을 내던진 사람의 말일 수는 없습니다. 보름 전에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에 한 자매가 제게 한 통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멘토 정한조 목사님. 정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작년 9월 8일이었다. 8월부터 심각한 우울증을 앓던 나는 마지막 해결책이라 생각하고 9월 초에 이재철 목사님께 메일을 보냈다. 그 당시 나는 말로도 글로도 나를 표현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간략하게 나를 소개한 후에 매일매일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메일을 썼다. 그 메일을 읽으신 이재철 목사님은 내게 정한조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다. 정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처음 내가 한 말은 만나자고 해놓고 말이 없으니 답답하시죠 였다. 정 목사님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정 목사님과 처음 만난 날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메일의 한 구절을 나는 아직까지 잊지 못한다. 오늘 자매를 만나면서 내가 가진 생각은 하나님께서 자매를 참 예쁘게 사용하실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쁘게 사용될 사람이 인생의 위기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낙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믿으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나의 우울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급기야 9월 20일에 학교를 휴학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나는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바로 그 주부터 5년 넘게 교회를 다니시지 않던 아빠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빠를 부르셨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고통을 이겨내리라고 믿으셨기에 나를 통해 아빠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던 것 같다. 아빠는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가셨고 내가 침대에 누워있으면 내 머리맡에 오셔서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셨다. 아빠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정 목사님께서는 교회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맡으시기에 매우 바쁘시다.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항상 내 전화를 잘 받아주시곤 했다. 정 목사님은 나를 만난 것이 감사하다고 하셨다. 그 말에 나는 더욱더 감사했다. 정 목사님께서는 내게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을 붙여주셨다고, 당신께서는 천국에 가서 자매를 살렸다고 자랑하실 거라고 하셨다. 그리고 내 결혼식 주례를 서 주기로 약속하셨고 목사님의 장례식에 내가 꼭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당시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었기에 교회까지 오려면 버스로 2시간을 와야 했다. 그런데도 난 정 목사님을 뵈러 참 자주 교회에 왔다. 당시 나는 일주일에 사나흘은 교회에 가고 월요일에는 목사님들처럼 쉬곤 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내가 필요로 하면 월요일에도 나를 만나주셨다. 지금 생각해도 9월, 10월, 11월 그 모진 기간 동안 목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난 우울증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난 약물 치료를 받으며 정 목사님과 상담을 계속해 나갔다. 정 목사님께서는 내게 참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정 목사님께서는 기꺼이 내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나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 이렇게 세 아버지가 있으니 말이다. 2013년 3월 4일, 길고도 길었던 나의 우울증 치료가 끝났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님께서 내게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되겠다고 말씀하셨다. 나의 우울증이 회복되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다. 바로 평안을 내게 주노라는 찬양이었다.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여태껏 23년 짧은 생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했는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주님께서 고작 나 같은 아이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이후 나의 우울증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나의 판단, 그리고 정 목사님을 내게 연결해 주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판단,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치유해 주셨음을 믿기에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정한조 목사님,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젊은 나이에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까지 시도했던 23살 청년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완치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아직도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청년의 글 속에서 죽음과도 같은 깊은 우울증으로부터 자신을 구해 내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을 위한 주님의 통로가 되어주었던 정한조 목사님께 깊이 고마워하는 그 청년의 간절한 심정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의 글을 읽는 제 마음속에는 마치 제가 깊은 우울증에서 완치된 것과 같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그 글 속에 나타난 정한조 목사님의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우리 교회 전임 목회자치고 바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일이 많은 분 한 분을 들라면 선임인 정한조 목사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단 한 명의 청년을 위해서 그 청년이 필요로 할 때마다 매주 사나흘씩 심지어는 월요일까지도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한조 목사님은 그 일을 귀찮아하기는 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구하시는데 자신을 주님의 통로로 낙점해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청년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주님께서 자신을 믿으신다는 증거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머릿속 이론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행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기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자기 몸으로, 자기 삶으로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속의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 대륙의 드로아에서 유럽 대륙 빌립보로 건너갔던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카와 베레아를 거쳐서 마게도냐 땅을 넘어 아가야 땅인 아테네에까지 이르게 되었었는지 우리는 이미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바울의 계획이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테네에 바울이 이르지 않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아테네에 있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 그 몇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바울을 자신의 통로로 낙점하셨기 때문입니다. 34절이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해서 믿었다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 구절에서 가까이 하다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콜라오가 헬라어 원문에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몇 사람이 자발적으로 바울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애써 아테네를 찾아가서 애써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겨우 몇 사람만 복음을 영접했다고 마치 실패자처럼 참담한 심정이 되어서 아테네를 떠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몇 사람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한때 주님을 부정했던 자신을 믿어주시고 그들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주님께 바울이 깊이 감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온몸으로 자기 삶으로 더 깊이 체험하고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울은 그 주님을 의지해서 자신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아테네를 출발해서 홀로 타락의 도시 고린도로 향해 갑니다. 시인 김소월 선생의 시 초호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초호는 산 사람이 죽은 자의 넋을 부르는 것입니다. 산 사람이 부른다고 어느 죽은 자의 넋이 대답하겠습니까?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는 산 사람의 목소리만 허공 속에서 부서지고 헤어질 뿐이기에 결과적으로 그 이름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아니라 부르면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이름입니다.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직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주님의 통로가 되십시다. 누군가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주님의 손길이 되십시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빠졌기에 나는 사람들로부터 도움과 위로를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빠져도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한 주님의 통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임을 잊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하시기 위한 주님의 통로로 나를 낙점해 주셨음을 감사드리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그때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하게 될 것이요. 그 순간부터 내 생명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목적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때 그 예수님께서 아직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면 내 자신이 영원히 사는 생명과 사랑의 이름이 되어주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 생명과 사랑의 종착역이 되려 하면 그 생명과 사랑은 나를 비켜가지만 내가 그 생명과 사랑의 통로로 살면 그 보배로운 생명과 사랑을 나의 삶으로 날마다 체험하고 확인케 됨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나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나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보잘것없는 나를 믿으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음을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를 통해 사방으로 흘러가는 주님의 생명과 사랑 속에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나의 생애 동안 앞으로 계속 맡게 될 매일매일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부활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